우선 우리가 이제 8장서부터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보다는 뭉뚱그려서 한번 좀 회상을 해보십시다. 성벽은 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심령 부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멋지게는 아니겠지만은 아주 잿더미가 된 폐허더미 위에 어쨌든 성을 보호할 성벽은 52일 만에 아주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안팎의 내환과 우환을 겪어내고 또 외부의 모략 또 도전을 넘어서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래도 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죠. 그래서 에스라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종오까지 무려 24일간 대장정의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내린 아주 중요한 결론은 예배 회복이 관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뭘 했죠?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한 아주 단호한 의지와 결의를 담아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10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그들이 서명하고 이제 단단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임봉한 자들이 서명을 한 자들이 뭐라고 약속을 했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황폐하게 방치하거나 버려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11장으로 넘어왔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예루살렘 성에 거주를 하는데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야, 여기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형편을 7장 4절에서 슬쩍 힌트를 줬어요. 우리 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7장 4절. 한번 우리 형제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성읍은 광대한데 뭐는 적었어요? 주민은? 살고자 하는 자는?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오늘 11장 1절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토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뭐 좋은 뭐 일산분당 같은데 살기 위해서 몇백 대1 당첨돼가지고 거기 살게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대 개념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에 살기를 꺼려 했어요. 네가 들어가 살아. 아유, 난 싫어. 네가 들어가 살아. 왜날 하필 간사님이 직접 하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아니, 우리 상식으로라면 예루살렘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수도격인데 왜 모두가 살기를 꺼려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7장 4절에서 본 것처럼 일단 살집이 넉넉치 않았어요. 살집이. 넉넉치 않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교회에서 살 사람. 교회에서 살 사람. 진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 사람. 그러면 모든 행동이 편안할까?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울까? 저는 편안해요. 저는 집에보다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실제 교회가 편안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면에서. 그런데 사실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라면 불편할까요? 편안할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 웬만한 교회 같으면 이제 사택들이 다 이제 따로 있어서 그 사택에서 생활을 하시도록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을 다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편이 좀 넉넉지 않은 교회들은 대개 예배당 안에 건물 안에 한 켠에 칸을 막아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죠.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나는 서울 출신이야 뭐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서울에 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지. 그렇게 이제 살면 교회에서 살면은 교인이 100명이라면 시어머니가 100명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봐서 그 불편하고 답답하고 뜬금없이 환장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건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제가 메인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면서 먹고 자고 기거를 할 때는 그들은 이제 일 끝나면 2시에 교회를 와요. 2시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잠에 골아떨어지는 시간이에요. 2시에 와서 이제 문 따드려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냥 그 시간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낮밤을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하면은 일반적인 수도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전체 지역이 하나의 거대한 뭡니까? 성역이고 성전입니다. 그 안에 살라 그러면 사람들이 흔쾌히 할렐루야! 그러고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게다가 진짜 또 실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미확인 첩보이지만은 이제 남북이 지금 긴장 상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일 뿐이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양쪽이 다 그 비상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빵! 누가 하나 버튼 잘못 눌러서 터졌을 때 남쪽에 제 첫 번째 타켓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용산입니다. 용산. 그 중에서 청파동입니다. 이제 그랬다면 여러분 그 청파동이 안전한 곳일까요?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용산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용산은 이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는 그 외세의 침입이 빈번했던 때인데 항상 적의 첫 번째 타켓이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동시에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누가 거기 들어가 살겠어요? 게다가 실질적인 이유는 그 안에 살게 되면 사실은 경제적인 활동을, 일상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워낙 엄중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삼엄해요. 이스라엘 나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살벌해요.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검색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안식월을 맞아서, 그동안 근무를 좀 오래 하고 수고한 부목사님을 한 분 대동해서 교회가 배려를 해줘가지고, 처음으로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 순례를 한번 가게 된 겁니다. 두 주 분량으로.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땅을 간다는 설렘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아주 기분이 잡쳤어요. 왜냐하면 그 총맨 이스라엘 군인들이 실제 비행기 안에 다 들어와서 짐을 얼마나 무섭게 검색을 하는지, 심지어 노트북 하드디스크까지 다 뒤져요.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 옆에 딸린 하드디스크하고 이거 누구 거냐고 막 이렇게 묻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무심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냐요. 그래서 그냥 내 개인용이라고, 거기에는 나는 목사인데 설교도 들어있고 그렇다고, 봐도 되겠냐고, 보라고. 그렇게 철저히 검사를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게다가 이제 공항 같은 데 들어가면, 공항도 뭐 이렇게 화려한 공항도 아닌데, 말 그대로 이렇게 전쟁 냄새가 폴폴 나요. 그리고는 그 도시 전체가 그런 카키색 군복의 그 스타일이 구석구석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도시예요. 게다가 이때는 이제 그 화려한 문명의 땅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백성들입니다. 유사시 그런 어려움이 돌발되었을 때, 시골 같으면 은둔하기 쉽고 그저 싹 거덜이 나야 그저 짐승 때 농산물 정도고 몸은 숨길 수가 있단 말이죠. 도시는 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10장 39절에서 우리가 다시는 이 성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장 찍고 복사하고 사인까지 다 했어요. 그래놓고는 11장에 넘어와서 이제 그럼 누가 살래? 그랬더니 나는 아니고 김장로님이 들어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절을 보면 11장 1절서부터 24절까지가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5절서부터는 들녘이나 바깥에 그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겁니다. 크게 두 종류의 명단이에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명단에 얽힌 수많은 스토리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충분한 시간을 놓고 이 족보의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 살게 된 사람과 살게 되지 않은 사람과의 그 후대의 열매와 역할을 조사해 보면요, 기맥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집이 뽑혀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은 마치 누구와 같은 사람들인가 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뜻하지 않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가 망했나요? 잘 못됐나요? 놀라운 복음 역사에 쓰임을 받는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살다 보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나 싫은데 떠밀려서 가게 되고, 이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는데 머물게 되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떠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제일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밤에 왜 저 목사님이 하필 내 상황이 지금 그 갈림길에 있는데 11장을 딱 펴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를 송태근이가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설교라는 툴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서명까지 해놓고 정작 그럼 누가 할래? 누가 지불할래? 대가를. 그랬을 때 전부 다 아, 저는 말고요. 이렇게 됐던 거죠. 값을 지불하지 않는 헌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뜬금없는 질문을 받고 뜬금없는 뜻 앞에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게 뭘까?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나? 그게 일터의 문제일 수 있고 본인의 진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 문제보다도 내가 왜 여기를 떠나야 되지? 라는 문제가 더 클 때가 있죠. 그런 수많은 아주 복잡한 인생의 기로가 우리 젊은 날 생애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결 하나를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소개를 할게요. 정말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절로 가야 되냐 일로 가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로 가든지 일로 가든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듣고 보니까 확실하죠? 저는 언제나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확실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는 순종하겠다는 각오만 하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에는 야, 쟤 미쳤나? 왜 그쪽으로 가? 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퍼센트지 확률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 회사 이번에 200대 1이었대. 통계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백 대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통하여 계획이 있나 없냐, 그게 중요한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천대 1의 경쟁률이 있어 봐요. 하나님이 심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주 쓰는 언어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느 대학부 이 송호궁이라는 녀석이 제 말을 그렇게 도용해서 쓰더라고요. 기도할 때.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쩌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부담스러운 쪽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네가 해야 돼. 그거 누가 갈래? 이런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차라리 기도 안 하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괜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안 물어보면 좋았을 텐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확 부담될 때가 있죠. 예. 한 분은 어느 분에게 학기 초가 돼서 그냥 무심히 등록은 하셨냐고 그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이 괜히 물어봤다. 그렇죠? 괜히 물어본 거죠. 근데 부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되죠. 그럼 어떻게든 또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도와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분의 또 생애가 밝아지는 거예요. 확 힘을 받는 거예요. 감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 생애는. 사소하고 미세한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무심히 진행하시는 것 같지만 뭐까지 세세요? 머리가 아니라 머리털. 네? 머리야 이거 할 건데 세고 말 게 뭐 있어요? 머리 숱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헤아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께서 공중에 무심히 날아다니는 참새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주님과 동행하는 맛을 한번 경험하면요. 하루가 정말 신비스러워요. 정말 신비스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물론 그때 주님께서 아주 우리 귓구멍에다가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는 안 하시지만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모든 종합적인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도 주시고 욕구도 주시고 의지도 주실 때 그대로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부담을 주시죠? 부담 받으세요. 그 부담을 기꺼이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담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뒤에 방법을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하시고 말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하나님이 왜 내모셨어요? 앞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이 무지한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모세 때려 죽이려고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다 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별의별 악평과 험담을 다 퍼부었습니다. 세상에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유유히 흐르던 바다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실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조부러운 이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만할까? 아니 조금 더 써? 요만할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부요하신 주께서 우리의 길을 넉넉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성경에서 읽고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왜 읽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떤 구원을 이루어내셨는가? 그거 확인하라고 우리가 성경을 수시로 열어보고 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보다 하나님이 클까요? 성경만 할까요? 제 질문이 어리석죠?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십니다. 성경보다 훨씬 크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충족치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더구나 우리의 한계를 가진 이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부분적인 이해에 머물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은 평생이 걸리는 싸움이고 전체를 보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용량이 종지그릇만 해요. 어떤 분은 뭐 세수대야만 한 분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삼일교회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은 좀 용량을 계속 키워나가십시다. 그 용량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무슨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을 얘기합니다.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용량을 키워나갈 때 그 안에 제일 깊은 뿌리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새벽에 오늘 말씀을 들었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가 자랐다고요? 열매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불 같은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으로, 주님 어떤 부담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은 다시는 이성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할래? 누가 지불할래? 그랬더니 다 발을 뺍니다. 헐 수 없이 제비를 뽑았어요. 헐 수 없이. 제비 뽑아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선봉. 어느 목사님 푸사 글이 선봉이에요. 선봉. 앞장서겠습니다. 그건 교만한 차원의 선봉이 아니죠. 주님 일이라면 제가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불붙는 각오로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하십시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후렴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오랜만에 찬송 좀 한 장 드리십시다.
변함없는 기쁨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면면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비 뽑혀 머물게 하셨는가. 놀랍게도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이었어요. 뭘 뜻할까요?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새롭게 회복된 심령들이 제일 원하셨던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걸 가장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케 하셨고 남겨놓으셨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어떤 예배자로 서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 찬양을 하고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감고 고요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기도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수려하게 언어를 사용하여 기도하느냐 다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의 차원을 좀 뒤집읍시다. 우리가 밀어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의 언어를 나의 이성을 나의 심정을 나의 중심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이번 한 주도 참 허겁지겁 이 시간까지 왔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뒤로 하고 이 시간은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주님, 제가 왔어요. 제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나를 향하여 비추시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더럽고 악한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넘어진 죄일지라도, 용서를 구했던 죄일지라도 다시 넘어졌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은 490번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골몇번 넘어져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게만 나와라. 내 앞에만 그 죄를 고백해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이해할 수 없이 추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이 시간은 한 5분간 특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 죄만 생각하세요. 내 안에 교만, 하나님이 나에게 형제로 만나게 했던 그 이웃을 입으로 살인했던 죄,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죠. 인격살인도 주님은 동기부터 살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까? 살인, 음란, 게으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거침, 도전, 은밀하게 내 안에 오랜 세월 자리 잡고 있는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죄, 둥지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시작이 되고 그래야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이 시간은 그 죄를 토설하십시다. 소리를 목이 터져라면 내도 좋고 소리를 안 내도 좋아요. 소리의 질량이 기도응답의 기초는 아니니까 어떤 형태든 철저하게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